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투표를 우리 시대의 시험이라고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오늘은 독립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투표 역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 6명이 참여한 이 지역 투표에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4-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두 후보는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를 마치며 자신에게 투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건주 유세에서 자신의 승리는 미국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가 차기 총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시급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자신이 새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차후 권한 부여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3개 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면서 완전한 권한 이양과 이선 후퇴, 탈당 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이었던 비주류까지 나서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파리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인근에서 참수당한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방과 쿠르드족 언론들은 숨진 사람들이 민간인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경찰 대변인은 시신이 모술 도심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함맘 알 알릴 외곽에 있는 한 농업대학교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학살에 관한 조사와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들이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오늘 폭탄 테러가 발생해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인도평화유지군 병사 32명이 다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콩고 서부 고마 지역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평화유지군 병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인근 이슬람 사원 성직자는 로이터 통신에 폭발음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3명의 평화유지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한 콩고에는 1만 8천여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의 국립묘지 매장을 금지할 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 말부터 1986년 초까지 집권했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20여 년 집권 기간 부정부패 만연과 야당 탄압 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결국 1986년 2월 대통령 부정선거에 반발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강제 퇴진된 뒤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1989년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I do want to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not just some.
Hillary Clinton is being protected by a totally rigged system.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는 핵 역량이 강화된 북한이 중대 도전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내일, 즉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8일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내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투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의 윤곽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0시 뉴햄프셔주 북부의 딕스빌 로치에서 첫 투표가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오전 5시부터 동부를 시작으로 시차에 따라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각 4개 주와 5개 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마지막 강행군을 벌였습니다.
I do want to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not just some, not just the people who support me and vote for me. I want to be president.
클린턴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공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까지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Hillary Clinton is being protected by a totally rigged system. And now it's up to the American.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부패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장하고 대외 문제에 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 관계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to him. I have no problem.
트럼프 후보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고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nd we do have to try to ge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work with us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nfine and constrain.
클린턴 후보는 또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부터 투표가 마감되고 나면 각 주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당선인 윤곽은 8일 밤 11시에서 9일 오전 1시 사이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직접 선거가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 상원의원 수 100명,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총 538명으로 이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은 오늘 투표를 통해 임기 4년의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전임자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정도로 고도화된 때문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은 4년 전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북한을 상대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4년 새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 가운데 3번을 감행했고 이 기간 중 2차례 장거리 로켓도 지구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불량국가나 악의 축이란 분류를 넘어 미국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무엇보다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핵 전문가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찌감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역량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진단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입니다.
But nevertheless, we ascribed to them the capability to launch a missile that would have a weapon on it that potentially.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25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4년 뒤엔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위협입니다.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놓은 미 랜드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2020에서 2025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타격용으로 보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실험을 미국과의 대화로 가기 위한 주의 끌기용으로 보는 건 이제 무책임한 분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used to think they wanted attention and that's why they did these sorts of things and that's clearly not what we're talking about anymore.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입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가 마주하지 않은 수준의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이미 미식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의 지난달 발언은 이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를 쏠 미사일 능력을 갖춰가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역량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등 빠르게 다각화되고 있는 공격수단에 전방위 대처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미국 선거 전으로 긴장을 높이고 심지어 새 행정부 초기에 핵실험을 감행했던 전례로 볼 때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진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이 언제든 정부로 복귀할 수 있는 미 전직 관리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입니다.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has got to put the North Korean threat near the top of its agenda.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군사적 위협 외에 미 차기 행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북한 관련 도전 과제는 미국인 억류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엔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수감돼 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 노동교형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혐의로 10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토르켈 스티에른레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는 최근 BOA에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it's really high on our agenda.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7월 미 정부의 제재 조치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국민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북한과 석방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미국 차기 정부로선 고민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지난 7월 미북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차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8월엔 뉴욕에 주재하는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가 소통이 실제로 끊겼다고 확인해 당국 간 억류 문제 논의는 더욱 제한됐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제기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2005년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발굴팀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11년 10월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미 국방부는 2012년 3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이유로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유해 발굴 중단의 이유이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데다 더욱 예측이 어려워진 북한을 맞닥뜨리게 된 미 차기 행정부가 63년간 이어진 냉전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거래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박 연구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기업의 대북 불법 거래 근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Looking at these areas where th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o fully explore their domestic tools in terms of what they're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국내 차원에서 대북 불법 거래 근절과 관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이미 이들 중국 기업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는 중요도에 있어서 두 번째이며 협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존박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대화가 첫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후 실무진들이 투입되는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월시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제재 단속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차기 행정부에 제시했습니다.
On our recommendations that we need to bolster our embassy staff with people from Treasury or FBI or whatever. It's also been a money.
미 재무부와 연방 수사국 FBI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미 대사관 등에 배치하고 제재 단속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시 연구원은 이란에 대한 제재의 경우 미국 정부가 담당 요원들의 이란어 교육 예산을 배정했지만 한국어에 있어선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존박 연구원과 월시 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불법 거래가 더 정교해지는 역효과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활용하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으로선 안심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며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이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이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으로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국 안보는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트럼프 후보가 자신들의 안보에 위해를 덜 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후보라고 해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건너는 상황으로 가면 눈뜨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면서도 권력을 장악한 보스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돌출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6월 기고 형식의 글에서 힐러리 후보를 우둔한 사람으로 트럼프 후보는 현명한 정치인으로 표현하며 트럼프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한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간 동양경제 편집위원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나 공적기관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힐러리는 한미동맹은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한미동맹은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도 가격 안 맞으면 뺄 수 있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트럼프가 훨씬 쉬운 거죠. 이간질시키기도 훨씬 더 쉽고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강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대북 정책에서 정책적인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도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큰 그림에서 대북 정책의 뭐 새로운 정책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바락 오바마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라는 유산을 다음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며 오바마 정권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 북한이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각에서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사시 북한 내륙에 침투해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영국 세 나라 공군의 첫 연합훈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당국이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항공기를 이용해 적 후방 지역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켜 북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거점을 점령해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훈련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8일 남한강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이 같은 미한연합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적의 중요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결정적인 목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주한미군 2항공여단의 헬기 6대를 비롯해 한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쿠브라 헬기 등 14대, 장병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충청북도 충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중 강습 병력을 태운 미한 양국 헬기가 가상의 적진으로 침투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목표 지점에 착륙한 뒤 대규모 공세에 나선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같은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승리로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 의미도 있고 또 응징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해서 군사적으로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호국 훈련의 일부로 주한미군과 함께 육해 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군당국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과 한국, 영국 등 3국 공군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첫 연합 공군 훈련, 무적의 방패 훈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한반도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공중 전투 기동 훈련으로 미 공군의 F-16,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등이 투입됩니다. 영국의 타이푼은 유럽을 대표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최고 속도가 음속 2에 달하며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를 포함한 정밀 유도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3국 공군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하는 훈련을 비롯해 대량으로 공격해오는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연습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사상 첫 미한형 3국 공군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에 대한 침략적인 군사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1일에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내일 서울에서 갖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일 두 나라 외교 국방당국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일 두 나라는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없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방편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70호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러시아 외교관리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아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일 북한 주요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독자 제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2705에 명시된 특정 의무와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부관리 17명과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며 포괄적인 행동과 정책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할 옵션을 묻는 질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중국이 나서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게 가능한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의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이미 지난 9월 박 대통령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3년 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이후 한국 정상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대신할 한국 측 APEC 정상회의 참석자는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분기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만 4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9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미북 간 교역액은 6만 8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8%나 감소했습니다. 2015년 3분기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448만 8천 달러였습니다.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북한으로부터 수입은 전혀 없었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이 기간 북한에 수출된 물건은 주류나 음료 제품으로 모두 4만 4천 달러가 팔렸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주류나 음료와 실험실 연구 장비 그리고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험실 연구 장비는 2만 1천 달러가 지난 1월에 그리고 5월에는 상업용 인쇄물 3천 달러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 그리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두 나라 사이 교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 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 품목은 올 들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 북한에 수출할 품목 가운데 대부분은 지원 품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당국의 재난 대응이 빨라졌다고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온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유엔과 국제 민간단체들과 20여 년간 협력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큰 역할을 맡았던 빅터 슈 전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 현재 타이완 기독장로교단의 부총서기로 일하는 빅터 슈 전 국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함경북도 홍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국제 기독교계의 최대 연합기구 중 하나인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대표단으로 9월 24일에서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양 방문 중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강명철 위원장과 이정로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독교 단체 간 교류가 주 목적이었지만 면담 도중 북한 당국자들이 함경북도 홍수 문제를 먼저 꺼냈다고 빅터 슈 부총서기는 전했습니다.
It wasn't that explicit. What they did was to describe what the typhoon did. So they gave us, you know, the figures. Which...
북한 당국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60년 만에 최악의 사태라면서 사상자와 이재민, 파괴된 가옥의 숫자 등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북한의 큰물 피해 이후 기독교 구호단체인 처치 월드 서비스 소속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빅터 슈 부총서기는 과거에 비해서 북한 당국의 재난 대응이 신속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치화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sought international assistance, especial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So they were always not too good about these things in the past. But
빅터 슈 부총서기는 또 북한이 특히 UN을 통해 국제 지원을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며 과거에는 이런 대응이 미흡했지만 20여 년간 UN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하며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이 10월 초 공식 대북지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107개국 230개 교단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북한 측이 기독교계의 계속된 지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부터 평양을 30차례 이상 방문한 빅터 슈 부총서기는 최근 평양의 외관이 놀랍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200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There are many modern looking buildings and you can tell that some of the old buildings have been spruced up. And new architectural design. This is also very very impressive.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에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일부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게 재건축됐다며 하늘색, 연두색 등으로 칠해지고 둥근 지붕 혹은 방첨탑 모양으로 지어진 새로운 설계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 외관과 관련해 두 눈을 크게 뜰 만큼 놀라운, 인상 깊은, 굉장히 멋진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방문했던 만경대 혁명학원, 국제친섬전람관, 향산호텔 등이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개장한 평양중앙동물원 내 자연사 박물관은 미국 뉴욕의 박물관과 비견될 만큼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대치일 뿐 아니라 300g을 분배했던 3분기에 비해 2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은 370g, 4월부터 6월까지는 360g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이전에도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이후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은 물론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찰스 김 씨가 미국에서 처음 장만한 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동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지난해 4월부터 세탁소 겸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찰스 김 씨. 미국에 오자마자 수선 기술을 익힌 아내 덕에 동네에서 제법 소문도 났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을 세탁하고 수선하는데도 하루 10시간은 일해야 한다며 행복한 고민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찰스 김 씨의 아내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매달리는 동안 남편인 찰스 김 씨는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는데요. 1년 반 만에 월 만 달러의 순수익을 내기까지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선비를 받는 대신 손님들에게 입소문을 내달라 부탁도 하고 손님 한 명 한 명 가족처럼 대하는 등 인심 좋다, 실력 좋다는 인정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또 하루를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미국 정착 4년 만에 장만한 보금자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게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 바로 찰스 김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컵은 다 언제 모으셨어요?
모으긴 거 샀지. 아니 미국 생활에 이거 장식장 있으면 이거 반으로 가면 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장식장 있으면 이거 퇴근해 있으면 이거 실장 가야 되는 게 아니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주택.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가구와 물건들, 그럴싸한 서양식 장식장에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은 유리 그릇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먼지 쌓일 새 없이 정돈한 듯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김 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정리를 상당히 잘해주셨네요.
북한 사람들 원래 그래요. 또 내가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딱딱 각이라고 먹어놔야지 흐트러지면 영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 색깔별로 이렇게 옷도
이걸 와이프가 다 해요.
파란색 계열, 예. 빨간 계열.
예. 뭐 겨울, 가을, 여름 뭐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꼭 꺼내줘야 돼요 내도.
방문을 열고 옷장 문까지 열어 집안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줍니다. 김 씨의 집엔 그림이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는데요.
아니, 이게 벽벽마다 그림들이 네. 참 많이 걸려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건 그림 그리는 건 내 취향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 보니까 그림 있으면 좋더라고.
그림들은 즉 사실
그렇지. 사지 공짜고 누가 줘. 공짜로 없잖아요. 마켓에가 살 때 있고.
취향이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꽃.
꽃 그림.
네. 그렇다고 이거 뭔가 야르셀, 가르셀, 토요일마다 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싸잖아요. 이거 5불이면 산단 말이에요.
5불 주고 샀어요.
그럼 요 정도 됐다고 5불이 딱 줄지.
이웃을 상대로 집에서 쓰던 물건을 매우 싼 가격에 파는 미국인들의 생활 문화인 거라지 세일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하는 김 씨. 50달러는 좋게 내야 하는 제법 큰 그림 한 점을 단돈 5달러에 가져와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2009년도에 보내왔어요.
집 떠난 지 10년이 넘은 김 씨 부부.
2005년도에 집을 떠났는데 2009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진갑이에요 지금. 진갑. 그 진갑을 축하합니다 쓰지 않았어요. 우리 동생, 동생 조카, 아니 동생 이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손수 보내준 부모님 진갑 사진. 북에 두고 온 가족 걱정에 가족 얘기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진 속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가리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북한 가족 사진을 지나 김 씨 부부에게 단 한 장뿐인 특별한 사진.
이거 어디예요?
교회.
교회.
예, 예. 제대로 찍었죠. 뭐. 교회에서 교회 빌려주고 그다음에 사람 대주고 돈은 우리가 다 패해서 한 거예요. 우리 자체로 결혼하고. 2010년도 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샤론 김 씨와 나란히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김 씨. 마흔을 넘겨 같은 처지의 탈북자로 캄보디아에서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등 신혼부부의 여행 얘기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야가라 갔을 때 처음 미국 왔을 때게 처음 독립 쫄래래 나야가라 갔댔어요. 둘이서 가서 이거 제트포트 타고 찍었어요. 우리 이거 뉴욕가 찍은 거고 이건 복고 구경가 찍은 거고 이건 어디가 이거 룰레이 동굴가 찍은 거고 이것도 어디가 찍었는데 이것도 어디가 다 어디가 다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이며 화분에 꽃장식 그리고 꽃 그림까지 집안 곳곳 모두 김 씨가 손수 장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분위기는 누구 취향이에요?
이거요? 네. 조선 사람 취향입니다. 조선 사람 취향이에요. 이게.
조선 사람 취향. 찰스 김 씨는 대화 중간중간 이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관리하려면 많은 노력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해요.
전 사람들 원래 다 그래요. 타국자는 집만 며칠 가봤같이 다 깨끗하지.
조선 사람. 북한 사람이라 해냈다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마무리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했죠. 다 마무리고 밖에 이거 내가 그거 뭐 한국까지 다 앞에서 올해 5월달까지 했어요. 혼자서. 내 얼굴 탄 거 보세요. 이거 벌레요? 내 잔돈 탄 거. 도저히 어디 그 일 못해요. 복구 일합니다. 북한식으로.
찰스 김 씨는 2012년 이 집을 마련하면서 순수 차고를 손보고 3층 집에 1층 역할을 하는 지하실에 직접 마루를 깔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혼자 공사를 마쳤습니다.
자기 집 쓰고 살려면 제가 해야지 돈 벌지. 이거 남한테 가면 이거 하나 까는 것도 페인트 하는 거 시간당 60불 줘야 돼요. 시간당 60불입니다. 이거 페인트 칠하는 거.
돈 버셨네요.
그렇지. 그렇게 집 쓰고 살고 이거 집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 생각해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장만한 김 씨답게 집을 사고 나서도 오랫동안 땀을 흘린 덕에 큰 돈을 아꼈습니다. 찰스 김 씨가 집 공사를 혼자 해낼 수 있었던 건 김 씨가 미국에서 가졌던 첫 직장에서 생선 초밥을 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을 때와 같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나오는 집 고치는 방법을 검색해 페인트 색깔 고르는 요령, 칠하는 요령, 마루 자재를 고르고 구입하고 까는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익혔습니다.
또 친절하면 동영상 다 보여주고 유튜브 또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가서 하트 뭐 참 또 쫙 나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 내가 다 한 거 페인트 이거.
이렇게 고쳐진 지하실을 지나 차고 문이 열리면 또 다른 공간이 보이는데요. 역시 김 씨가 가꾼 자그마한 정원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이제 이거 나무를 심고 여기다.
어머, 나무는 언제 심으셨어요?
그거 제 작년 심었어요.
작년에.
애지레라고 이제 피, 꽃멋있게 피우는데. 저거는 그 플럼 있고, 피치 있고, 감나무 있고.
복숭아 나무, 감나무.
감나무, 배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대추나무.
그거 다 여기 되면 살구나무. 추리나무 다 있어요. 상추도 그런 거는 오늘 양념이고. 그건 내가 제일 그래도 재미로 그래도 조금씩 뜯어먹는다고 하는 거고.
미국 정착 4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찰스 김 씨.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 별것 아니지만 보여준다며 얘기를 풀어놓는 동안 김 씨 아내 샤론 씨는 주방에서 분주한데요. 딸그락딸그락 보글보글 코끝을 찌르는 음식 냄새에 김 씨가 허기진 배를 쥡니다.
와, 식사가 준비됐네요.
그래요?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김 씨와 아내 샤론 씨의 저녁상에는 북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어질 찰스 김 씨의 마지막 사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정 중단 상황을 불러온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갔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밝힌 것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서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는 것과 또 국회를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13분 회담을 통해서 국회에서 새 국무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그 새 총리에게 내각의 통할권을 주겠다 이런 뜻을 직접 전하고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박 대통령이 내정했던 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 지명 철회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의 없이 대통령이 내정해서 발표한 국무총리 후보자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국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면 다시 국회에서 그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전격 국회 방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큰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라며 반기는 분위기의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미흡하다, 싸늘한 반응입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새 총리에게 넘긴다는 내각 통할권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다시 내각 구성 권한을 넘기는 의미라고 재차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피켓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순실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로 불렸던 만큼 최 씨의 의혹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이어서 최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한국 사회 반응도 연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검찰도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네네. 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뭐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사태 의혹을 밝히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가짜 대역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문검사를 해서 대역이 아님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어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조사실에서 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서 보도되고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질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다시 전해지는 정도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 단속, 그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그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중국 어선이 폭력으로 저항을 하면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한포와 기관촌 등 공용 화기를 사용해서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는 무기 사용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발사한 데 이어서 보다 구체화된 대응 원칙인데요. 이 무기 사용 매뉴얼은 체포를 피하려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어떤 저항을 하면은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서 각종 진압장비, 뭐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나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해경과 함정 항공기 등 경비 세력을 공격한 때 이렇게 한정을 했지만 공격하려고 할 때로 바뀐다는 부분이 이번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 쉐빙선을 바다에 띄어 보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국영해운사로부터 수주받은 15척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 쇄빙선 가운데 그 첫 쇄빙선이 오늘 북극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올해 초에 건조를 끝내고 엔진 성능을 시험한 데 이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쇄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출항에 나선 것인데요. 어제 거제도의 오포 조선소에서 그 완공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선박은 많지만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이 세계 최초의 쇄빙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의 야말반도에 매장돼 있는 1조 2,500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사업에 한국의 조선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쇄빙 유조선이 건조된 적은 있지만 이 액화 천연가스 LNG를 운반할 목적으로 북극해 현재 투입되는 아주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의 쇄빙선입니다.
네. 쇄빙선 소식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